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22장 47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자기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이제 유다의 그 반역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일단의 무리들이 유다의 인솔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다가오는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다가 서술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누가는 유다의 배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유다가 온다고 기록하는 반면 누가는 뭐라고 그러죠? 유다라 하는 자가 온다. 아주 좀 경멸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유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 가까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곧이어 우리 주님께서 체포가 되시는데 반면 누가는 좀 다르죠? 입맞춤을 시작하려 했을 뿐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 같은 표현이 시사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속임수에 넘어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행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점과 예수님께서 직접 유다의 이름을 부르시는 탄식조의 어투를 통해서 유다의 배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겟세마네 동산은 깊은 밤인데다 감람나무로 인해서 더욱 어두컴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간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와 체포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알아내어 체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신호가 가롯 유다가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것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행해야 할 입맞춤을 가롯 유다는 파렴치한 배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9절입니다. 좌우가 그 될 것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제자들은 유다와 그가 끌고 온 온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러한 언급 없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말을 하는데 역시 누가는 좀 표현을 상세하게 하고 있죠. 아마 역사가적인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확실히 그 누가의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엄을 함께 느끼며 반응을 보이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여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전면적인 싸움의 단계에 이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용감한 행동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스승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스승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구출해야겠다는 아주 기특한 마음에서 나온 의리 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뭐랄까요 다음 없는 충성이요 그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어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체포가 어떤 의미를 주며 그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의 이런 무분별한 저항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표현의 중심은 치료하는 기적에 있지 않고 치료하는 행위에 있어요. 즉 참으라고 말한 그 참으라고 한 말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서 적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의 흥분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묘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는 예수님께서 검을 도로 꽂으라고 지시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교훈과 함께 당신이 힘이 없어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책망하는 어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사랑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죠. 또 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2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이 52절은요, 37절에서 언급된 바처럼 예수님 자신이 불법자와 동류로 취급당하는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범죄자로서 공권력에 의해 체포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틈만 나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당한 근거 없이 강도를 잡듯이 중무장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야심한 시각에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3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활동에 열광적으로 따랐던 민중들의 열기에 상대적으로 지도자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때, 그때는 빛과 어둠의 대결에서 빛이 득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태가 역전되어 다시 어둠이 득세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어 예언의 성취가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는 3절에서 유다의 배신이 사단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 바 있듯이 예수님의 체포 역시 악의 집단적 세력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시대가 주는 고통과 치욕을 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는 예수님의 자세는 초대교회가 경험할 박해가 마땅히 겪게 될 제자 됨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승리의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박해 그리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4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본절은 예수님을 체포한 주동세력이 대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구절인데요.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총독 발레시우스 글라투스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비텔리우스 총독에 의해 해임될 때까지 18년간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이 안나스인데요. 역시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이죠. 안나스는 AD 15년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종신직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추앙을 받았고 카야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안나스는 명예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가 중에서 세력의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대제사장직으로 있는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통해 실질적으로 굉장한 세력을 또 굉장한 제도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전통에 따라 대제사장직을 종신직으로 맡고 있으면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함께 공모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나타난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체포와 연행의 순간에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음을 묘사합니다. 특히 마가는 한 젊은이가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표현을 통해서 상황의 급박성과 제자들의 도망침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었죠. 한편 누가는 베드로의 행동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연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그를 따라간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다른 제자들처럼 역시 베드로도 도망해서 멀리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간 것으로 묘사하여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송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버난 미키 목사님께서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체포 당시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참으로 유익하고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22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는 뜰의 광경을 묘사하는 이 구절은 집이 헬라적 형태임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뜰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우는 장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혹 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임에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한 편이어서 낮은 따뜻한 반면 밤은 매우 쌀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 그 지역의 봄철 저녁 날씨는 매우 쌀쌀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밤을 새워 무슨 일을 하자면 반드시 불을 피워 추위도 이겨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집들에 불을 피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필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불 쬐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하인들과 함께 앉은 베드로의 마음은 결말 즉 예수님의 체포와 언행에 따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역시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과 용기 없는 것이긴 하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르고 지켜보려고 한 베드로의 자태를 또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6절입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한 일행이었음을 알아보았던 사람은 어린 요정이었어요.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이 여종은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요한은 문지키는 여종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비자 그랬는데요. 이 표현은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점에서 제자들 중에서 수석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대비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예수 부인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의 보도와는 순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마당에 들어와 불쬐은 후 곧이어 공회의 신문이 있고 회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된 다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는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한 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실용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공회의 신문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상 누가의 방식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신분이 발각될 때 예수님의 신문과 실용이 있는 후보다는 뜰 가운데 불쬐는 하인들 속에 들어갔을 때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57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여자 하인이 폭로한 사실에 대해 부정을 합니다. 본절에서 베드로가 부정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진술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본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면으로 부인한 반면 마태와 마가는 어린 요정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는 말을로써 묘사해서 베드로가 거짓말을 매우 능청스럽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베드로의 정체를 폭로한 사람을 언급하는 이 구절은 공간 복음서 전체가 서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는 베드로가 처음 부인을 한 후 조금의 시간이 흘렀음을 언급한 반면 마태는 베드로가 안문까지 갔다가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가는 앞들로 나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폭로자에 대한 언급인데요. 누가는 다른 사람이라고 불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반면 마태는 뭐라고 그러죠? 다른 비자라 하여서 처음 폭로한 자와 구분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 단순히 비자라고만 하여서 첫 번째 폭로자와 구분되는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말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누가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장소의 이동 없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태와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베드로가 처음 아주 뭐랄까요, 좀 첫 번째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피하여서 장소를 옮겨간 듯한 인상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22장 59절입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누가는 세 번째 폭로자를 두 번째와 다른 또 다른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마태와 마가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부인을 언급하면서 베드로의 정체를 폭로한 자가 예수님 그 체포 당시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렸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임을 내세워 매우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경하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베드로의 말소리가 예수님과 한 통속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 증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대고 아마도 누가와 마가가 공통되게 제시하는 증거인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들을 증명하는 기준인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 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